오늘 사순절 첫 예배, 그 첫 주일 예배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이 정말 마음에 이렇게 깊이 주님을 그리게 되고 또 사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실은 오늘 사회복지부 헌신 예배에 오후 예배에 초대가 되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제가 이제 설교 준비를 마무리를 이제 하고 막 또 긴장하면서 준비하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팬덤이 이걸 지나가지 못하시고 또 실은 제가 수요일에 예배를 드리러 양정교회에 왔었습니다. 왔는데 목사님 마스크를 쓰시고 조금 목소리가 이렇게 잠겨있는 것 같아가지고 염려가 되어서 내내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또 소식을 듣게 되어서 제가 얼마나 두렵고 떨고 있겠습니까? 지금 보이십니까? 예.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1부, 2부, 3부 이렇게 말씀의 나눔과 교제 가운데 나오게 됐는데요.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히 통치하시고 다스리셔서 우리가 다 주님의 얼굴을 뵈옵는 또 주님을 또 더 가까이 만나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양정교회는 제가 참 사랑하고 사모하는 교회입니다. 제가 2013년쯤에 한 두 번 정도 왔던 것 같아요. 그 여전도의 헌신예배 때 초대되어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어요. 또 우리 이번에 서수관 목사님도 제가 여기 부산지구 노인장애인복지관의 관장으로 부임하게 되면서 찾아뵈었는데 너무 잘생기시고 목소리도 좋으시고 그래서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인자하시고 하셔서요.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제가 앉아서도 이렇게 전체를 둘러보니까 와, 이게 진짜 너무너무 좋은 정말 아름다운 교회인 것 같아요. 저쪽 바깥에서 보면 이게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방주인가요? 예. 네, 저는 여기 이제 초읍에서 올라오면서 차가 항상 거기서 딱 신호등에 걸려서 정면으로 우리 양정교회를 바라보게 되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글씨도 양정교회고 글씨와 또 우리 교단 마크와 이것도 너무 예쁘고 참 세련되고 현대적이고 감각적이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면서 교회가 떡하니 세워지는 것을 잘 지켜보고 또 축복하면서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기다리고 기도하고 물질로 또 영적으로 헌신하셨을 줄 감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렇게 귀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해 하시고 또 여러분들 이렇게 하드웨어가 잘 마련되었지만 소프트웨어는 여러분 각각 한 개인이 한 교회가 다 되는 것이잖아요.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지역사회에 양정지역에 또 우리 한국교회에 일하실 것을 생각하니 너무 가슴이 벅차고 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이 귀하고 복된 일을 양정교회를 통하여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말씀을 들고 이렇게 서게 되었는데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제가 김해에 있는 장류대성교회라는 데서 한 18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리고 부목사로 섬기다가 이제 여기 15분 정도 송상현 광장 저쪽 이제 서면 쪽으로 가다 보면은 왼쪽에 부산진구 노인 장애인 복지관 그리고 요 근래에 또 장애인 보호 작업장 그건 6층에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장애인들이 와서 근로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한 건물에 노인 장애인 또 장애인 보호 작업장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시설이 함께 있습니다. 근데 저는 노인 장애인 복지관의 관장으로 이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관장이 되었을까요? 생각을 주님 앞에서 하다 보면 제가 장류대성교회라는 곳에서 또 열심히 사회봉사하는 일들을 섬기다가 지역복지를 수행을 하다가 복지재단을 설립하게 되었고 복지재단을 통해서 아주 체계적으로 조직적으로 또 지역사회를 섬겼습니다. 그 가운데서 놀라운 사실은 교회가 엄청 급성장을 또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부산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장류 쪽으로 신도시로 옮겨갈 때는 한 230명 정도의 성도가 한 반 정도가 이렇게 같이 갔거든요. 그랬는데 제가 나올 때는 한 2,500명 이제 출석 교인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또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지역을 잘 신실하게 섬기니까 그때 빚도 많았어요. 교회가 건축하고 하느라고 또 옆에 우리가 지역민들을 위해서 거의 문화센터와 같은 걸 또 이제 교육관이지만 지어놓고 일주일 내내 개방하고 지역민들을 섬겼거든요. 그러느라고 또 빚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일단 우선순위를 지역을 섬기고 또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이제 목사님이 꽉 이렇게 비전을 두시고 온 교역자와 또 이제 당회원들이 함께 이제 중직자들이 이제 표태를 향해서 나갔는데요. 교회가 급성장을 또 하는 과정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많이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복지관에 오게 되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또 제가 받은 은혜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양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의 복음이 지역 곳곳에 이렇게 강이 되어서 넘치는 강이 되어서 흘러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에 초대받아 보셨죠?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인간은 허기를 느끼는 존재이고요. 동시에 고립이 되면 외로움을 느끼는 존재입니다. 외로움은 영적 허기이기도 하지만 또 육체적 또 배고픔은 육체적 허기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육체의 배의 허기와 외로움인 영적 정신적 허기를 채워갑니다. 그러하기에 아주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애찬의 식탁은 우리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배부르게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더불어 세리와 죄인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까지 그리고 제자들 모두까지 한 식탁에 초대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닷가에서 큰 무리를 가르치시고 마을을 지나 가시다가요 알페오의 아들 레위를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그러자 세리 레위가 일어나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레위는 예수님을 집으로 식사 자리에 초대했습니다. 그룹으로 이렇게 묶어보면요. 그날 세리가 초대한 분들의 그룹이 좀 나누어져요. 세리와 죄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바리새인의 서기관까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서로 그 조합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친할 것 같지도 않아요. 어색한 조합의 사람들이 함께 식탁에 앉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할 때요 서로 편해야 그리고 서로 좋아하고 사랑해야 음식도 맛있고 소화도 잘 되잖아요. 근데 오늘의 식사는 그 구성원이 서로에게 익숙하지 않고 편안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지켜보던 바리새인의 서기관 하나가 아무래도 이 어색한 조합의 식사 자리가 못마땅한 듯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는가? 수군거리며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을 붙여보지요.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서 먹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투였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유명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본문은 큰 틀에서는 레위를 부르심이라는 제목처럼 그곳에 있습니다. 이 본문은 공간복음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에 기록된 복음서로 복음서 기자들이 세 공간복음에 다 나와 있는 본문이기 때문에 제법 관심과 비중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이지요. 학자들은 병행본문인 마태복음 9장에서 세리 마태를 부르신 것과 오늘 본문의 세리 레위를 부르신 것에 대한 것을 그러니까 세리 마태와 그 다음에 세리 레위를 동일 인물로 보는 것에 견해를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은 마태 한 사람뿐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부르신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레위가 예수님의 제자 마태와 동일 인물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업군을 살펴보면요, 그 참 다양해요. 갈릴리 호수를 호수가 거점이기 때문에 당연히 어부가 있겠죠. 어부가 많고 마태와 같은 세리 그리고 로마 제국을 무력으로 혁명화하여 무력 투쟁을 벌였던 시몬이라고 불렸던 마가 그리고 이름은 있지만 직업이 분명치 않은 청년들까지 참 다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열심당원 혁명당원인 마가와 그 반대로 로마 제국과 헤롯 분봉왕에게 편승해서 모든 유대인들에게 욕을 먹고요. 로마 제국으로부터는 또 월급을 받는, 녹을 받는 세리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안에서 절대로 통합하거나 화합할 수 없는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저런 다양한 직업군,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 죄인들, 또 나름대로 의인들까지 다 불러 모아서 정말 통 큰 하나님의 나라 제자 공동체의 일원으로 삼으셨던 것입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사람을 향한 개방, 차별 없는 포용성, 수용성은 오늘날의 기독교인들과는 사뭇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비기독교인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 대한 보편적 인식을 알고 계시는지요? 그들은 종종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편협하다, 오만하다, 째째하다, 자기들끼리만 끼리끼리 모인다, 그리고 인색하다. 이런 평가들을 들으면 우리가 매우 기분이 나쁘고 서운하지만 보편적인 인식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비호감에 가깝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삶의 궤적과는 크게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처럼 모두에게 관대하고 관용적이고 개방적이고 또 포용적이길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기독교는요, 훨씬 매력적이고 우아하고 아름다운 고상한 종교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좀 더 가까이 불편하지 않게 다가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는데 큰 무리가 나왔고 예수님은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다라는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시 바닷가에 나가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요, 바로 앞사건이 가버넘 어느 집에서 중풍병자 내 친구가 중풍병자들을 지붕 위로 올라가서 내린 그 사건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이 내 침상을 들고 가라 그러면서 정말 벌떡 일어나서 그 중풍병자가 네 명이 들고 왔던 그 침상을 이끌고 나가는 것으로 끝나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이 병고침의 기적으로 인해서 대중의 열기와 환호, 인파 속에 예수님이 있게 되었습니다. 한 집에서는 다 수용할 수 없는 허다한 인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더 본래적인 사역, 병을 고치는 기적적 사건으로 대중의 열기와 흥분을 얻어내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역의 목적은, 목표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 가르치는 사역이었습니다.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회개를 이끌어내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이었죠. 그래서 기적 체험보다는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사역인 가르치는 사역은요, 가정집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된 회당과 바닷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회당 집회나 바닷가 집회를 열었던 것이죠. 불필요하게 예수님의 오해, 즉 예수님은 기적의 치료사다라는 것만으로 여기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열린 공간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바닷가로 나가시고 이에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 큰 무리라는 것은 헬라어로는요 정확하게 파스호 오클라스, 모든 무리를 뜻합니다. 큰 무리라고 했지만 모든 무리를 뜻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누구도 예외가 없는 모든 무리를 초청합니다. 우리 모든 무리 안에는 연령도, 남성과 여성도, 직업도, 사회적 높고 낮은 지위도, 인정도, 국적도 없는 의인과 죄인 모두를 포함한 무제한과 무차별의 모든 무리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무리인 것이죠. 그런데 여기 이 예수님의 바닷가 집회에 함께 참석하지 못한 단 한 사람, 단독자가 있었죠. 그 사람이 바로 세리 레위였습니다. 바닷가 집회를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다가 레위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무리에 속하지 못한 고립된 단자였습니다. 그는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말씀의 축제, 그 열기에서 제외된 자였습니다. 고립된 채 처연히 세관 기퉁이에 앉아있는 레위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아마도 오픈된 광장에서, 길가에서, 바닷가에서, 가정집에서 기적을 체험하며 또한 하나님 나라 말씀으로 변화되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예수님과 레위 이 두 사람은 이미 구면이었을 수도 있지요. 레위 역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모든 무리에서 소외된 채, 모든 무리 밖에서, 모든 무리 안을 동경하며 자신의 내면에 고립과 고독, 그리고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끌어안고 부러운 시선으로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세관에 처연히 홀로 앉아있는 레위를 바라보십니다. 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많은 인파 속에서도 예수님은 강렬하고 뜨거운 사랑의 눈으로 레위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콜로로데이 모이, 나를 따르라. 아무런 약속도 제시되지 않은 명령이자 초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뒤를 따를 것인가, 예수의 뒤를 따를 것인가 사이에서 방황이 극에 달한 시점에 예수님의 부르심은 부드러웠지만 강력했습니다. 그래서 세리 레위는 일어나 아무 약속도 보장도 없는 예수님의 뒤를 따르게 됩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리는요 세금 징수업자로 유대 민족에게는 혐오와 증오의 대상입니다. 로마 제국과 헤롯 분봉왕국이라는 이중적 착취체제를 떠받치는 유대인 출신 반역자의 도당이었습니다. 유대는 로마 제국의 속주였으므로 속주민들에게 징수하는 속주세를 내어야 했고요. 그런데 유대민족은 그 로마의 통치, 세계 통치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기 때문에 속주세를 안 내기로 유명했습니다. 이 속주세 외에 유대 지방민들에게는 헤롯의 분봉왕이 또 통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분봉왕에게도 세금을 징수해야 하는 지방세를 이중으로 내야 했습니다. 이런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일은 중앙정부 파견 국가 공무원이 아니었고요. 민간업자, 세금 청부업자인 자의 일이었죠. 본문에 나오는 세리가 하는 일은 또 다른 일이 하나 있었는데요. 소장료를 거두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대지주의 땅을 불화받아서 말단 소장료에게 나머지 이익을 스스로 가로채는, 다시 말해서 마름들, 중간 소지주들이었습니다. 착취를 서슴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정말로 단죄받을 만한 죄인들이 바로 세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이 세리들 중에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3장에 보면요, 세례 요한의 폭풍 회개 촉구에 관한 설교를 듣고 나서부터는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 자신도 당시 사회적 분위기로 볼 때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위해 유대 주류들에게 이미 단죄받은 세리 출신을 당신의 제자로 삼을지 말지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마침내 결단하시고 세리조차도 세리 레위를 향해 나를 따르라 초청하시고 심지어 제자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격을 갖추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의 제자들의 모습은요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면 언제 저 형편없는 무지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을 언제 제자로 만드냐 가슴이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부르심에 벌떡 일어나 예수님의 제자 군단에 합류하기만 한다면 우리 인생은 진짜 알짜배기 인생이 됩니다. 아름답고 의미 있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인생들로 변화됩니다. 세리 레위의 인생이 세리 레위였지만 성 마태가 되는 인생이 되었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자칭 의인이었던 바리새인의 눈에 비친 세리들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11절에 잘 나타나 있죠. 세리는 토색하는 자, 불의하는 자, 간음하는 자와 같은 급이었습니다. 성경에 세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자신의 가슴을 치는 자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그의 집에 그의 누추한 인생에 들어가셔서 그와 한 식구가 되시고 함께 먹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 레위의 식사 자리에 세리 외에 또 다른 죄인들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저 죄인들 이렇게 복수로 표현된 이 한 무더기 죄인들은 세금 혹은 채무 추심업자들이나 사설 무장병 혹은 세리들의 강압적인 세금 징수를 돕는 보조 인력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세리와 같은 급의 무명의 또 다른 죄인들의 한 무리였던 것이죠. 그 세리와 죄인들이 우리 성경에는 함께 앉았다 이렇게 말하지만요 정확하게는 그들이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그쪽으로 기대고 함께 누웠다라고 하는 표현이 더 정확할 것입니다. 당시의 식사 관습대로 밀착된 식사 대형을 묘사하는 것입니다. 그 대형에는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과 함께 밀착해서 함께 기대어 누워서 식사하고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서로의 어깨를 기대어서 누워서 식사하는 모습 속에서 서기관들은 불편했죠. 당혹스러웠죠. 그리고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서기관들은 나름 뼈대 있는 의인의 집안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명료했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야. 병든 사람이야. 나는 병든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야. 예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르다라는 말은요. 식탁 초청 언어입니다. 유대에서 식사하는 행위는 한통속이 되었다는 행위입니다. 서로 적대적이지 않는 행동을 하겠다는 언약적 신실의 표현이 바로 함께 식사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식사에 초대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평균케 되었다. 우리는 한 그룹이 되었다. 우리는 한 통속이 되었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레위의 집에서 식사를 하신 사건은 예수님으로서는 세리와 죄인들에 대한 무차별적인 개방과 포용성을 보형성이 바로 내가 의도하는 바다. 나는 이 죄인과 세리들을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 역시 세리와 죄인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최후의 만찬 석상을 아시지요? 역시 식사자리였습니다. 남자들의 발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 누구도 몸을 낮추어서 서로의 발을 씻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식사 도중에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돌발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겉옷을 벗으셔서 허리에 두르시고 계셨습니다. 겉옷을 벗고 몸의 4분의 3, 몸의 반을 노출하는 것은 당시 노예의 자세입니다. 나는 비무장입니다. 나는 무기 없습니다. 라는 의미로 노예는 겉옷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겉옷을 벗어서 허리에 두르시고 노예가 되기를 자처하신 것입니다. 누가 크냐? 우리 중에 누가 크냐? 논쟁 끝에 아무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려고 하지 않던 완악과 강팍의 공간을 극한적인 겸손과 노예적 자기낮춤으로 예수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우리를 놀랍게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리뿐 아니라 바리새인의 집에도 식사 초대를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그때도 역시 발도 씻지 못한 채 식사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바리새인 집에도 가고 세리 집에도 가시고 바리새인과 세리의 친구와 또 그들의 구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많이 섭섭하셨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굴욕과 냉대 경험이 그대로 묻어나오듯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시몬, 너는 내가 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다. 그런 상황에서요, 한 평판 나쁜 여인이 나와서 나드향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1년치 월급 붓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흘려서 그 발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까? 이 이야기의 여주인공에 관해서는 정확히 누구인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막달라 마리아건 또한 나사라의 동생 마리아건 익명의 평판 나쁜 여인이건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광폭의 개방성으로 죄인들을 영접했는지 얼마나 무차별적인 포용과 개방성으로 죄인들을 데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초와 비전을 세우셨는지 명백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비전은 배제와 정죄와 구별에 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용과 개방과 무제한적인 은혜의 풍요 위에 기초한 공동체였기에 2000년 역사 속에 그 복음은 살아남았고 번성을 거듭해서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아픈 자와 죄인들, 불결한 자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죄사함의 은총, 치유의 은총을 맛보게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이 무제한적 개방성과 무차별적 은혜와 사랑의 개방성 때문에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작은 자들과 약한 자들,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무한한 은혜로우신 성품은 바리새인이나 세리나 창녀들을 차이가 없게 만듭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들과 다를 바 없는 우리들을 다 불러 모아 하나님 나라 회복의 비전을 꿈꾸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장류대성교회에서 봉사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지역복지를 열심히 일구었어요. 지금 우리 이 양정교회도 잠시 멈추어 있지만 아기학교도 하시고 문화교실도 하고 또 도시락 사랑의 도시락도 배달하시고 이런 사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역을 했고요.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다문화 가정 사역도 하고 장애인 사역도 하고 결식 학생 돕는 일도 하고 바자회도 하고 또 밥차 그 소방차만한 오톤 트럭이 밥차예요. 그 사회복지 공동 모금회에 저희 복지재단이 이제 공모 사업에 도전을 해가지고 그 밥차 전체를 주방 한 1억 정도, 차는 한 5천만 원이면 되는데 이 안에 들어간 그 시설이 주방을 꾸미는데 차를 주막으로 이제 전환하는데 한 1억 정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모금회에 이제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그걸 꾸며가지고 공원이나 학교나 또 교회나 이런 데서 이제 밥을 짓는 것입니다. 뜨거운 밥을 짓고 맛있는 이제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어른들이 오시면 환대하고 환영하고 사랑해드리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섬겼습니다. 지역사회가 요청하는 많은 일들을 한 20가지의 그 단위 사업들을 수행을 했습니다. 제가 18년 정도 섬기고 나오면서 이렇게 회고를 하다 보니까 야 정말 내가 한 모든 일 성도들과 함께 동역하고 교회가 함께 앞을 향해서 나가서 지역 섬김과 돌봄을 했던 이 모든 일이 밥 짓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거 다 프로그램 통해서 했지만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밥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복지관에 와서도 아침마다 도시락을 만듭니다.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어서 이제 어른들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이 경로식당에서 밥을 못 드세요. 밥을 아침마다 200개씩 만들고 반찬 밑반찬 또 따로 만들고 또 이제 김장 때 되면 김장 만세대 나누고 또 떡국 만들고 또 여름에 삼계탕하고 가을에는 또 도시락 이 명절 도시락 명품 도시락 만들어가지고 만세대 5천세대씩 이렇게 나눕니다. 역시 밥을 나누는 일이에요. 애찬의 식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식탁에 저들을 초대하는 일이에요. 양정교회가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하고 동역하여서 저희 복지관의 법인이 주는 사랑 복지재단이에요. 그곳에 여러분들이 후원을 해주신다는 이야기를 그 기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깊고 따뜻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운 중에서 이 여러분들의 섬김과 수고가 반드시 양정 지역의 골목골목 마을마다 외롭고 아픈 분들에게 고독사 하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어른들 중에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양정교회 복을 많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교회의 성장과 더불어서 지역교회를 영적으로 섬기시고 또 육체적으로도 섬기시고 그리하여 지역을 살려내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우리 양정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이 복음의 풍성한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무차별적 애찬의 식탁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리고 울고 웃으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셨건만 어느새 우리는 의인이요 목이 고든 교만한 누군가와 구별짓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고발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무차별적인 개방성 은혜의 용광로 안에 우리를 녹여주옵소서. 주님의 애찬의 식탁에서 주님의 발에 우리의 삶의 향유를 부어드리고 주님과 함께 평생토록 먹고 마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찬의 식탁으로 우리 모두 나아갑시다. 주님이 그대 앞에 계셔서 그대에게 바른 길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곁에 계셔서 그대를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의 나쁜 계획에서 그대를 보존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아래에 계셔서 그대가 떨어지면 받아주시고 그대를 덧채서 꺼내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안에 계셔서 그대가 슬퍼할 때에 그대를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둘레에 계셔서 남들이 그대를 덮칠 때 막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이 그대 위에 계셔서 그대에게 복주시기 원합니다. 이처럼 그대에게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복주시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이 차려주신 애찬의 식탁에서 주님의 품에 안겨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을 다짐하는 양정교회 성도들과 코로나와 싸우는 의료진, 공무원, 환자들 그리고 전쟁의 포화 속에 고통당하는 우크라이나 국민 모두에게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